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먹고자 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로 함께 하시고 후이되어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양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이들하고 함께 감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외우시고 아이들도 함께 외우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20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전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전에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그 본성을 취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아드님으로 하여금 그 동일한 본성 안에서 속상하시고 그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드님에게 담당시키셨을 때 그분의 공의를 아드님에게 나타내셨고 또한 죄를 범하여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습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을 다시 그렇게 하심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적지 않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문은 구원의 주도권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그 본성을 취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바대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말이죠. 니케아 신경을 보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믿지요.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니케아 신경에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참 사람이다 하는 이 고백은 누가 제일 먼저 했는가 하면 교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진술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참 사람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 데 제일 첫 번째 기여한 분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451년 칼케톤 신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며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오늘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께서와 관계된 고백 중에 예수께서 참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다라는 이 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혹은 말시온 이단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주의,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긴 했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었지 실체는 아니었다. 흔히 그래서 그걸 가리켜 도케티즘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가연설, 가짜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취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왜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표현,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근거로 예수께서 실제로 인성을 취하셨다기보다 인성을 취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살펴봤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문맥상 성육신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구절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되 오늘 20조에 고백한 바대로 불순종이 재앙되었던 인간의 본성을 굳이 취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동일한 본성 안에서 속상하시고 속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러서 보상한다는 뜻이지요. 동일한 조건 안에서 즉 우리가 아담의 인성을 입고 죄를 범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써 죄 행보를 짊어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 바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시고 얼마든지 그냥 그 문제를 넘어가실 수 있죠. 전능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능이라는 게 못할 게 없는 게 전능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내가 원칙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그저 잠정하고 그냥 내가 너희들 받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시면 정말 가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기, 질투, 미움, 음모 다 일어나잖아요. 훨씬 더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우리 영혼을 내어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갖고 있는 공의와 자비의 의로운 속성에 위배됨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인간들이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죄값은 치러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가 청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공의로 대하실 수 없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죄악이 재앙되는 본성을 입은 육체와 영혼의 약함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 행위 이 두 가지 행위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가 순서상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먼저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긴가민가 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 관계에 있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인가,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가 먼저인가, 속죄 행위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이미 사랑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해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칼뱅이 이처럼 조화로운 글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귀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창조 이전에 우리를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의해 화해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자들을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와 화해된 것입니다. 라고 잘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조를 보면 공의와 사랑 중에 무엇을 먼저 언급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아드님에게 담당시키셨을 때 그분의 공의를 아드님에게 나타내셨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벌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먼저 언급했다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러면 공의를 먼저 언급했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드신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낸과 동시에 불순종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형벌 규정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그냥 폐지하면 자신의 아들을 굳이 인간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고 굳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그에게 다 담당시킬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본래 세워놓으신 원칙, 즉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셨더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변개하는 분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화가 났을 때는 아이들이 막 떠들면 너 죽는다 그랬다가 집에 가면 살려놓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변개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처럼 뭐 상황상황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 전능성을 자신의 성품에 맞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첫 사람이 그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과 선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언약을 파괴해버렸는데 깨워버렸는데 그래서 더 이상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은혜 언약의 대표자 머리로 보내어서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켜가시기를 원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는 우리가 했으나 우리에게 문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속성에 따르면 마땅히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따라서 그 죄값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신 치르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면서 공의를 아들에게 나타내시고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달래시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성자는 아주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성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서운 인상을 갖고 성자에 대해서는 아주 따뜻한 인상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이해는 삼일체 교리와도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성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쓰라린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두 가지 속성을 조화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 성품이 상호 더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공의와 그 다음에 자비, 공의와 사랑은 서로 대조되는 성품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에요.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에 충돌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범했을 때 잘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자신의 영품을 나타내셨는가 이렇게 나타내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 자비와 공의를 함께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했는데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은 신약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 그분이 단일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단일함. 진정한 단일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단일해요. 우리의 DNA도 그 다음에 어떤 뭐 순수라고 말하는 물 안에도 사실 물 안에 뭐가 있어요? 다른 요소들이 없나요? H2O밖에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철도 마찬가지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 모두의 다른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일한 속성 하나를 갖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속성은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세상의 통치자 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과 자비로는 대하기는 하는데 악인들을 엄하게 벌주거나 다스리지는 않는다. 어떻게 그런 대통령 밑에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대통령이 악인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징벌하고 벌주기는 하는데 전혀 백성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 그런 통치자 밑에서 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통치자라고 하면 사랑과 정의, 그 다음에 보복과 용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 모든 양극단으로 보이는 이 성품을 다 함께 구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세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신과 동시에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신과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공의를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자비를 내세워서 공의를 시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자비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공의를 세우는 일, 공의를 시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비를 베푼다는 명목 하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 자비는 제대로 된 자비가 아닙니다. 사랑도 그렇죠. 만약에 그냥 다 못 본 것, 못 본 척, 다 그냥 보고 지나치고 보고 지나쳐버린다고 하면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속성을 전면에 드러내시는 순간이랄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다른 속성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잠정시키지 않습니다. 공의를 드러낼 때도 사랑을 발동시키는 공의를 드러내시고 사랑을 드러낼 때도 공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시지 어느 한 속성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고 넘어가신다면 이것은 자신의 공의와 거룩을 해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다고 말하지 않는가. 보통 성도들이 잘못할 때 무조건 덮어주자라고 말할 때 그런 구절들을 끄집어오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 그렇게 얄팍하게 그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형벌 받을 자의 죄악을 내가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잠정시키면서까지 사랑을 발휘하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아 넘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함이기도 하지만 또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어떤 속성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높인다든지 또 어떤 속성을 다른 속성과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이런 면에서 놀라운 균형을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좋으면 사람이 좀 싫었고 일을 규모 있게 해내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 성격이 이렇게 꼼꼼한 사람은 일은 잘 치러내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봐주고 참아주는 모습은 실력은 좀 모자라는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어느 편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균형 잡힌 속성, 성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 생각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에서는 보통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공의는 법대로 하는 것, 가차없이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궁율없는 심판, 그게 공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속성을 가리킨가 하면 우선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어떤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특별히 자신의 요구와 관련해서 어떤 것도 변치 않는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죽이신 것은 결국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게 된 것, 죄로 죽게 된 것을 아들이 대신 죽게 된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 즉 성품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해할 때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죄라는 게 뭡니까? 법대로 하자면 죽어야 되는데 너 용서받는다. 그럴 때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놓은 이 공의로운 원칙, 약속을 내팽개치면 자비와 궁일과 죄사함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속성을 접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너무너무 자비하여서 의로우신 속성을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고, 너무 의로우셔서 자비하심을 놓쳐버리는 분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성품, 어느 한 속성을 드러내실 때 다른 속성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했는데,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처벌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만족되는 일이 먼저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마땅해요. 그게 마땅하지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그냥 두고 넘어가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의라고 하는 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하실 때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일을 하실 때나 누구에게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이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각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각 사람에게 주도록 만드는 이 속성인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응분의 공의의 처분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 공의의 처분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 있을 때 그에게 공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형벌을 집행할 수 없겠지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는 죄인들을 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지로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론 성품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르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든지 아니면 우리 대신 다른 어떤 존재가 그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든지 죄로 인해서 멸망하든지 이 두 가지 대안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든지 그 다음에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든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는데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이 공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제가 평생 예를 들어서 평생 한 10억 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빚을 20억 졌어요. 제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까?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길은 모여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공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대속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떠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떠올리선 안 되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비록 아들이라도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고 시편 85편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조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후반부에 보시면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구김없이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마지막 이유가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썩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진 빚, 죄값을 지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이 회복은 본래 창조의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본래 창조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본래 창조의 상태는 아담이 의롭긴 했지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고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얻은 회복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의 성품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드러났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상호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죄를 범했기에 우리가 죄값을 지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죄값을 지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고 설사 그 죄값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죄값을 다 갚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신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남아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인간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확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어줍자는 이를 내세워 그 일을 근거로 공로로 삼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실수, 모든 잘못을 다 내어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